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화진 동산에 모여 신년 영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2008년을 시작한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의 경건한 모습과는 달리 같은 시간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제아의 종, 다종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무려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다가오면서 보신각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 수천 개의 폭죽이 동시에 점화되면서 매캐한 회색 연기가 종로 일대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마치 1980년대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위 현장처럼 숨쉬기 혼란할 정도의 연기와 타고남은 시커먼 재가 떨어져서 이를 피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인해 행사장 주변이 순간 혼란이 빚어졌고 불똥으로 인한 부상자도 생겼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위해서 서로 모이고 또 폭죽을 터뜨리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기원합니다. 축하 행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폭죽은 2000년 전 중국의 한 깊은 산 속에서 노숙할 때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서 음식을 구워 먹고 또 추위와 짐승의 접근을 막았는데 불빛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 속에 대나무를 놓아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던 것이 발전되어서 후대에는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미신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나무 폭죽은 화약으로 바뀌었고 중국의 명절에서 빠질 수 없는 그 폭죽 행사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마치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명절의 폭죽 행사를 위해서 거의 한 달 급여에 달하는 폭죽을 구입하여 터뜨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란한 폭죽 소리는 집안의 악귀를 쫓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귀가 나간 자리를 복이 쏟아져 들어오라고 복자를 대문에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의 신년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리고 음력 정월 총하루에는 복조리를 사다가 벽에다 걸어두는데 바로 새해에는 많은 복이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신년에 동양 여인과 그 뺨을 마주치면서 하는 인사를 비주가 있는데 그 비주를 하면 사포크드본에 올 한 해 동안 행운이 온다는 그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를 모르고 신년 행사나 모임에 참석한 동양 여인들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그 서양 남정네들의 신년 인사로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러한 실정을 잘 아는 동양 여인들은 신년에 온 얼굴을 머플러 등으로 철저히 가리고 외출을 합니다. 이처럼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복된 한 해에 대한 희망이 넘쳐납니다. 시편의 서두이자 시편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복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복을 우리나라 말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 오붓한 행복, 삶에서 누리는 운 좋은 현상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주 좋은 운수 또는 행운, 운 좋은 현상, 이러한 표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현상이 아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단편적인 현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복은 결코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상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쉬레로 복 또는 행운을 의미하고 의미를 지닌 명사 에쉬에르의 감탄사로서 동사는 아시아르입니다. 동사 아시아르는 똑바로 갔다 또 나아가다 계속하다 축복하다 복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동사 아시아르가 지적하는 것처럼 똑바로 가거나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똑바로 가거나 걷는 복이 있는 사람을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며 악인은 죄인과 오만한 자를 다 포함합니다. 똑바로 가거나 걷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즉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에게는 다 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도 역시 꾀가 있습니다. 이 꾀를 영어로는 counsel, 즉 권고, 충고 또는 조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그런 조언이나 충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리와 정의를 권고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타인의 눈과 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악인의 충고를 따라갑니까?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신만을 위한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의 충고를 따르지는 않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또 그들의 감언이설의 저변에 깔려있는 독보다는 그 달콤함의 향기가 더 달기에 그들의 충고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악인들의 꾀에 따르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진리가 아닌 거짓의 나쁜 길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하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루츠는 경멸하다, 모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경박한 경멸을 하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잠언서는 이를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아니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그 결과가 뻔히 보이듯이 죄라는 속성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만을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당장에는 너무나 넓고 편안하고 쉽게만 보이는 길에 안주하게 되는데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판단과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마약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마약에 심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는 연예인으로서 그 어떤 정점에 섰지만 그 정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 그 앞으로 올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창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탈출 수단으로 단 한 번만 해야지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마약을 손을 대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으로 시작했던 마약 투여는 그를 결국 마약에 의존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마약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가 되게 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파멸케 합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복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을 1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같은 삶, 즉 외관상으로 보면은 속에 알곡을 품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막상 그를 들쳐다보면 그 속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기보다는 거짓과 더러운 냄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닙니다. 혼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좋겠는데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가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탈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해 본 것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는데 저의 시선을 집중하게 한 것은 탈곡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하게 고통스럽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침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린 제가 볼 때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탈곡기 옆에서 놀고 있다가 날아다니는 겨가 기도에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겨의 속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바람이 불자 속이 텅 빈 겨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속적인 바람에 휩싸여 날아다니는데 혼자 날아다니면 좋은데 꼭 다른 사람의 기도나 눈 속을 침범하여서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게 합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육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 평강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싸움과 다툼과 같은 불화의 근원이 됩니다. 악인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악인의 꾀로 끼어서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히게 하는 악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끝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할 곳으로 착각을 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니 코앞에 위치한 멸망과 사망의 골짜기를 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2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커다란 불행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칼라 브라운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었고 또 신앙인들은 흑백 브라운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환희 그 기쁨을 모르는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깨달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바로 신앙인이야말로 칼라 브라운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끝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어서 6절 끝부분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원문상으로 보면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통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죄의 값은 사망,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 형태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규범으로 보게 되면 착하고 선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그의 즐거움을 여호와의 율법 속에서 발견하여 그 율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상하며 그 깨달은 바를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스님이면서 우리나라 말이 능통하신 현각 스님은 어릴 적부터 가톨릭 신자로 자라면서 성경을 수십 번도 더 읽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따로 공부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불교 신자로 그것도 수행자가 된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면 어찌 보면 현각 스님보다도 성경도 덜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못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믿어짐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은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유학 중에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알프스 자락에서 살았으니 그 주변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필드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그야말로 심신의 피로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는 분이 골프 장갑도 사주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란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번 몰두하면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심취합니다. 처음 당구를 배울 적에 한 1년은 그야말로 당구장으로 출퇴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구에 심취되었던 그 대학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공부에 전념해야 될 제가 할 운동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푸른 초장을 거리는 양으로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은 방과 후에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텔레비를 켭니다. 바로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즐거움은 바로 만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치하기만 한 만화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렇게 기뻐할까 하는 반성도 해보곤 합니다. 즐거움의 근원을 발견했다면 그 즐거움을 그 순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입니다. 즉 내가 행복한 순간에도 또 불행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상 옆에는 주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1번 주의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고 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읊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메디테이션은 원래 라틴어의 메디케루스에서 온 말로 메디신, 즉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약이 봉투나 병에 담겨져 있을 때는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몸속에 투약이 될 때 비로소 그 약효가 나타납니다. 즉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고 심령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성숙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참다운 신앙 생활에 거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발견하여 이를 내가 자라깨나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과 대화와 교제를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며 살아갈 때 내가 악인의 충고에 따르겠습니까? 또는 죄인의 길에서 멈추어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설사 내가 악인의 충고를 따를지라도 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는 우를 범할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역동하시는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그 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자신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걸어와서 이 자리가 좋으니 여기 있어야지 하면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에는 능동태로 표시된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던 그러한 삶이 광야 건조한 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떠서 당신의 생수 곁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시냇가입니다. 도랑도 아닌 또 거대한 강줄기도 아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물이 흐르는 그 시냇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 시냇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가까이에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의 생수이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증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포도가 없는 그 나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것만을 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우리의 부주의는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 자신의 뿌리를 시냇가에 뻗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아닌 과거 자신의 삶을 향해 뻗쳐 있다면 그에게는 그 어떠한 결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일나무는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과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를 근원으로 삼는 나무에게는 자기 자신만 그 속에 거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생명의 과일, 은혜의 과일, 또 진리의 과일을 맺음으로써 남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말라서 떨어져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말라서 원래의 색깔을 잃어버린 그러한 나무가 아닌 사시사철 초록색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잎이 달려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메마른 광야의 한가운데 흐르는 시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솟은 열매와 잎이 무성한 나무, 바로 그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볕이 장렬하는 한낮에 광야의 여정에 나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갈증을 해소할 물과 쉴만한 그늘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지치고 지친 이들이 눈을 들었을 때 저 멀리에 보이는 잎이 풍성한 나무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말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여행객들은 먼저 나무를 발견합니다. 나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보고 찾아간 그들은 가장 먼저 물을 먹으며 해갈을 합니다. 나무라는 존재는 바로 이 생수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으며 생수를 가리키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한 이들은 이제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가 제공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 심신을 회복합니다. 시냇가의 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절대로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세리, 무식한 어부에 무력을 앞세우는 사람, 또 셈이 빠른 사람, 또 박식한 사람 등 참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늘에 거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들이 한 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또 성령의 열매와 그 그늘에서 원기를 회복한 이들은 이제 각자의 삶 속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 자리를 고수했던 제자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바로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이 세상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3절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정지의 개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즉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말씀에 젖어있는 나의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형통한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점은 다름 아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그때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그 시점은 그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그 시점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7장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은 비록 그가 모태 신앙인으로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미래와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신 나무입니다.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극히 작은 믿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손수 자신의 생수 가까이에 심어주셨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주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신앙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영혼 속에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또 과연 내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그에 알맞는 과실을 맺음으로써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가를 말입니다. 나의 주위에 아니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를 되돌아 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만을 하고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만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지만 나로 인하여 서로 화평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이 탄생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